VOA 세계 뉴스입니다. 한국 정부가 일본과 갈등을 빚어온 일제 식민지 시절 강제징용에 대한 배상금을 한국 정부 산하 재단을 통해 지불하겠다는 방침을 6일 발표했습니다. 박진 한국 외교부 장관은 이날 발표에서 행정안전부 산하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지원재단이 강제징용 피해자 유족 지원 및 피해 구제 일환으로 2018년 대법원이 확정 판결한 세 건의 원고에게 판결금을 지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박 장관은 이어 동재단은 현재 계류 중인 강제징용 관련 여타 소송이 원고 승소로 확정될 경우 이에 대한 판결금과 지원이자 역시 원고에게 지급할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정부는 1965년 한일 국교정상화 이래 구축되어온 양국 간 긴밀한 우호협력 관계를 바탕으로 앞으로 한일 관계를 미래지향적으로 보다 높은 차원으로 발전시켜 나가고자 하는 의지를 갖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한국 대법원은 2018년 10월 30일 일본 신일본제철에 한국 내 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결했으며 이에 대해 일본은 강제징용 관련 한국 측의 주장들이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모두 해결됐다는 입장을 유지해왔습니다. 한국 정부의 이날 발표에 대해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한일 관계를 좋은 기반으로 되돌려놓는 해결책을 환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양국 정부는 지난 1998년 일본의 과거 식민지 지배에 대한 반성과 사죄 등을 내용으로 21세기 새로운 한일 파트너십 공동선언, 김대중 오부치 공동선언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이번 배상금 문제 해결을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성명을 통해 오늘 한국과 일본의 발표는 미국의 가장 가까운 동맹국들인 두 나라 간 협력과 파트너십의 획기적인 새 장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는 역사적인 두 건의 외교장관 담화를 통해 보다 안전하고 탄탄하며 번영하는 한국과 일본 국민의 미래를 위해 중대한 발걸음을 내딛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이어 미국과 한국, 일본 세 나라의 관계가 지속적으로 강화되고 증진되길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추거정 타이완 국방부장이 6일 중국군이 올해 타이완 영토 인근 지역에 진입할 가능성에 대해 경고했습니다. 추 부장은 이날 의회에 출석한 자리에서 중국군이 올해 타이완 영토 인근 지역에 돌발적으로 진입해 타이완 해안에서 12해리 거리의 영해안에 접근할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추 부장의 발언은 중국 군용기가 최근 몇 년간 거의 매일같이 타이완 방공식별구역에 진입하는 등 타이완 해협에서 중국군의 군사활동이 활발해진 가운데 나왔습니다. 추 부장은 중국군이 미국과 타이완의 군사교류 강화를 이유로 타이완 영공과 영해 인근 지역에 진입할 구실을 찾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올해 구체적으로 이런 발언을 하는 것은 중국군이 그런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을 의미한다며 예견하건대 그들은 필요하다면 무력을 사용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추 부장은 또 미국이 타이완에 일부 군사 장비를 배치할 계획이 있는지 묻는 의원의 질문에 논의가 진행 중이라면서도 구체적인 언급은 피했습니다. 한편 마오닝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중국은 주권과 영토 보전을 위해 확고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현대식 사회주의 국가 건설을 위한 과학기술 자립과 양질의 발전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시 주석은 중국 공산당 전인대 개막일인 5일 장수성 대표단의 법안 심의회의에 참석해 이같이 강조하면서 새로운 발전 철학을 모든 면에서 완전하고 충실하게 적용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효과적인 품질 향상과 경제 발전의 양적 확대를 더욱 잘 조화시킬 것을 당부했습니다. 시 주석은 특히 과학기술에서 더 큰 자립과 힘을 얻기 위한 노력을 가속화하는 것이 중국을 위대한 현대식 사회주의 국가로 건설하는 핵심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리커창 총리는 이날 업무 보고에서 중국은 평화와 평화적 발전을 위한 독립적인 외교 정책에 전념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중국은 국제사회와 협력해 글로벌 개발 구상과 글로벌 안보 구상을 실행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습니다. VOA 세계 뉴스 김지훈이었습니다.
워싱턴 뉴스 광장.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7일 화요일 아침 워싱턴 뉴스 광장입니다. 진행의 안소영입니다. 먼저 이 시각 주요 소식입니다. 한국과 일본이 역사 문제에 대한 해법을 발표한 데 대해 미국 정부가 일제히 환영의 입장을 내놨습니다. 미국과 일본, 인도, 호주 등 4개국이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를 규탄했습니다. 미국은 한국과 북핵 위협에 대응한 확장 억제 강화를 위한 새로운 메커니즘을 논의하고 있다고 미국 국방부 고위 당국자가 밝혔습니다. 오늘 북한은 가끔 구름 많이 끼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영하 5도에서 7도, 낮 최고 기온은 9도에서 18도가 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북부 0.5에서 1.5m, 서해북부 0.5에서 1m로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한국과 일본이 역사 문제에 대한 해법을 발표한 데 대해 미국 정부가 일제히 환영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번 발표가 한일 관계의 획기적 세장이라고 평가했고, 블링컨 국무장관은 양국 정부의 용기와 비전에 찬사를 보낸다고 말했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6일 한국 정부가 강제징용 배상 해법을 발표하고 일본이 역사인식에 대한 역대 내각의 입장을 계승하고 있다고 밝힌 데 대해 획기적인 새 장을 열었다고 평가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오늘 한국과 일본의 발표는 미국의 가장 가까운 동맹들 간의 협력과 파트너십의 획기적인 새 장이 될 것이라며 역사적인 두 외교장관 담화를 통해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총리가 더 안전하고 굳건하며 번영하는 한일 양국 국민의 미래를 열어가기 위한 중요한 걸음을 내디뎠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미국은 이번 합의가 지속적인 진전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한일 양국 지도자들의 노력을 앞으로도 지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어 양국 간 조치가 완전히 실현될 때 자유롭고 개방적인 인도태평양 지역을 향한 우리의 공통된 비전을 지키고 발전시키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앞으로도 미한일 3국 동맹을 강화하고 발전시켜 나가길 희망한다며 오늘의 발표가 다시 말해주듯 미한일 3국이 함께할 때 우리와 전 세계가 더 안전하고 번영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박진 한국 외교부 장관은 6일 서울 외교부 청사에서 강제징용 대법원 판결 관련 정부 입장 발표 기자회견을 갖고 2018년 한국 대법원으로부터 배상 확정 판결을 받은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게 국내 재단이 대신 판결금을 지급한다고 밝혔습니다. 박진 장관은 국내적 의견 수렴과 일본과의 협의 결과 등을 바탕으로 이런 방안을 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6일 한국 정부의 조치는 한일 관계를 건전한 관계로 되돌리기 위한 것으로 평가한다며 1998년 한일 공동선언을 포함해 역사인식에 관한 역대 내각의 입장을 전체적으로 계승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도 성명을 내고 민감한 역사적 현안들에 대한 논의의 결론에 관한 한국과 일본의 오늘 역사적 발표를 환영한다고 밝혔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한국과 일본은 미국의 가장 중요한 동맹국들이라며 양국 관계를 증진시키기 위해 그들이 한 일에 우리는 고무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우리는 윤 대통령, 기시다 총리 그리고 양국 정부의 용기와 비전에 대해 찬사를 보낸다며 국제사회도 이 기념비적 성취에 대한 우리의 찬사에 동참하기를 요청한다고 밝혔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미국, 한국, 일본의 삼각관계는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 지역에 대한 공통 비전의 핵심적이라며 그렇기 때문에 나와 다른 국무부 고위관리들이 이 중요한 협력관계에 많은 시간을 들이고 집중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우리는 전 세계 평화와 안보를 증진하기 위해 정기적인 3자 대화 등을 통해 양국과 계속 공조해 나가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웬디 셔먼 미 국무부 부장관도 트위터에 조현동 외교 1차관과 모리다케오 외무성 사무차관을 언급하며 민감한 역사 문제에 대한 논의를 마무리 지은 것을 축하한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지역과 그 너머의 평화와 안보를 위한 우리의 노력을 이어가길 고대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필립 골드버그 주한 미국 대사도 이날 성명을 내고 한일 양국이 발표한 양국 관계의 역사적인 진전을 환영한다며 양국 간 고통스러운 시기의 역사를 해결하기로 한 이번 합의는 한일 간 신뢰와 화해를 증진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골드버그 대사는 이어 우리는 미국의 최우방 동맹인 양국과 더욱 긴밀한 협력을 통해 한국과 일본 국민들의 안보를 보장하는 한편 영내 그리고 전 세계에서 평화와 공통된 가치를 증진하기 위해 협력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미국과 일본, 인도, 호주 등 4개국이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를 규탄했습니다. 유엔 안보리 결의를 준수하고 납치 문제를 즉각 해결할 것도 촉구했습니다. 자세한 소식입니다. 미국과 인도, 일본, 호주 4개국 안보협의체 쿼드 외교장관들이 3일 인도 뉴델리에서 회의를 열고 북한의 최근 무력 도발을 강력히 비판했습니다.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과 페니웡 호주 외무장관, 하야시 유시마사 일본 외무상, 자이샨카르 인도 외무장관은 이날 회담 후 발표한 공동 성명에서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인 2023년 2월 18일 대륙간 탄도미사일 발사 등 불안정을 조장하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를 규탄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우리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우리의 의지를 재확인하고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른 의무들을 준수할 것을 북한에 촉구한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북한은 지난달 18일 ICBM을 발사한 데 이어 20일에는 단거리 탄도미사일 두 발을 쏘아 올렸습니다. 이들 장관들은 또한 북한 정권에 의한 납치 문제 즉각적인 해결의 필요성도 재확인했습니다. 아울러 우리는 영내와 그 너머에서 북한과 관련된 핵과 미사일 기술의 확산 문제 해결의 중요성을 강조한다고 밝혔습니다. 쿼드의 외교 장관들은 이번 공동 성명에서 자유롭고 개방적인 인도태평양에 대한 지지 입장도 확인했습니다. 우리는 자유와 법치, 주권, 영토 보전의 원칙, 위협이나 무력 사용에 의존하지 않는 평화적인 분쟁 해결, 항행과 비행의 자유 원칙을 강력히 지지하고 인도태평양 지역과 그 너머의 평화와 안정, 번영의 필수적인 현 상태에 대한 어떤 변화 시도에도 반대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이들 장관들은 러시아의 핵무기 사용 위협에 대해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고 비난했습니다. 쿼드 외교장관들이 한자리에 모인 건 지난해 9월 뉴욕에서 열린 회의 이후 6개월 만입니다. VOA 뉴스 안소영입니다. 미국은 한국과 북핵 위협에 대응한 확장 억제 강화를 위한 새로운 메커니즘을 논의하고 있다고 미국 국방부 고위 당국자가 밝혔습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미사일이 아닌 준비태세에 집중하고 있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박동정 기자입니다.
일라일 라트너 미 국방부 인도태평양 안보 담당 차관보는 대북 확장 억제력을 강화하기 위해 한국과 새로운 협의 메커니즘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We're in discussions now about new mechanisms and new consultative mechanisms to get after some of the issues that we know are really important to Seoul, which is to better understand.
라트너 차관보는 지난 2일 미 싱크탱크 허드슨 연구소가 개최한 세미나에서 북한의 핵 미사일 고도화로 한국 내에서 미국의 확장 억제에 대한 신뢰가 약화하고 있다는 질문에 이것은 미국의 전략 운영과 계획, 사고를 더 잘 이해하기 위한 것이라며 이같이 답했습니다. 그러면서 지난 몇 달간 북한에 대응해 우리는 미한 동맹의 요소와 미국의 확장 억제 요소를 강화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일부의 경우 전례 없는 방식으로 이뤄지고 있다며 한반도의 전략 자산 재전개와 확장 억제 수단 운영 연습 등을 언급했습니다. 미한 대표단은 지난달 미 국방부 청사에서 제8차 확장 억제 수단 운영 연습을 실시하고 미 조지아주 해군 잠수함 기지인 킹스베이의 핵잠수함 훈련 시설을 방문했습니다. 미 국방부는 최근 북한의 공격적인 핵 정책과 핵 역량 진전에 따라 이번 연습의 시나리오는 북한의 핵무기 사용 가능성에 초점을 맞췄다고 밝혔습니다. 라트너 차관보는 분쟁과 도발을 억제하는 이러한 활동의 목표를 기억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And again, I think it's important to remember the goal of these activities, which is to deter aggression and to deter conflict. It's not to deter Kim Jong-un from killing a bunch of fish with his missiles.
그러면서 이는 김정은이 미사일로 많은 물고기를 죽이는 것을 막는 게 아니다라며 우리가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은 준비태세라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우리는 김정은이 자신의 능력을 넘어선 위험을 감수하지 않도록 확실히 하는 것에 집중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최근 북한이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추가 발사하겠다고 위협한 것에 대해선 우리는 준비태세에 집중하고 있으며 이러한 위협 때문에 속도를 늦추지 않을 것이라고 라트너 차관보는 강조했습니다. 북한은 지난달 대륙간 탄도미사일인 화성 15형을 발사한 데 이어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동해상에 발사하며 도발을 이어갔습니다. 한편 이날 세미나에 참여한 린지 포드 국방부 남아시아 담당 부차관부는 미한일 3국 안보협력에 대해 상당히 좋은 상황이라면서 대잠수함 훈련, 탄도미사일 방어훈련 등 우리가 북한의 위협을 억제하는 데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분야에서 많은 진전을 이루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VOA 뉴스 박동정입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지도자의 은신처를 파악해 정밀 타격할 수 있는 미국의 엄청난 공습 능력을 두려워해야 한다고 미국 중앙정보국 출신 미국 전직 고위관리가 밝혔습니다. 김 위원장이 무모한 핵도발에 나서는 순간 테러 주범 등 지도부만 도려내는 미국의 참수 공격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경고입니다. 미 전직 관리들은 급진전하는 북한의 무기 기술이 중국 등에서 흘러들어간 정황이 짙다며 중국과 북한 모두 한국과 일본 등 주변국의 핵무장 가능성을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중국이 북한의 군사 위협을 방치하고 미국 확장 억제에 대한 신뢰가 계속 떨어질 경우 한국과 일본은 이스라엘 방식의 은밀한 핵무장을 추진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내다봤습니다. CIA 동아태 부국장을 지낸 데니스 와일더 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아시아 담당 선임 보좌관과 반벤디펜 전 국무부 국제안보비확산 담당 수석 부차관보가 4일 워싱턴 톡 대담을 통해서 전해드렸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벤 디펜 부차관보님, 지난해 북한이 탄도미사일을 69발이나 쐈는데요. 기록적 발사에 비례해 기술 진전도 전례 없는 수준인가요?
Well, I think it's really more of a culmination of years of previous technological advancements. Most of those
지난 수년 동안 진전시킨 북한의 기술이 정점에 달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난해 미사일 시험은 미사일 기술의 개발보다 실전 배치된 미사일의 운용 부대 훈련과 준비태세 점검 목적이었을 것입니다.
북한은 41차례에 걸쳐 69발의 미사일을 발사하면서 기술을 진전시켰을 텐데요. 어떤 부분을 꼽을 수 있을까요?
Well, I think that the main thing it showed was the progress they've made in solid propellant missiles.
가장 중요한 것은 고체 추진체 미사일 기술의 진전입니다. 대부분 단거리 고체 연료 미사일 시험이었는데 이 미사일은 전장에서 작전상 많은 이점을 제공합니다. 다루기 쉽고 숨기기 쉬우며 더 신속히 쏠 수 있습니다. 대륙간 탄도미사일 화성 17형이 등장했는데 북한은 실전 배치했다고 사실상 주장했죠. 화성 15형 ICBM 운용 부대 훈련도 있었는데 2017년 실전 배치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와일더 보좌관님, 백악관과 중앙정보국에서 활동하셨는데 현재 정부에 계신다면 북한이 핵탄두 탑재 ICBM으로 미국 본토를 타격할 능력이 있다고 전제하고 정책을 이반하시겠습니까?
I would say or calculate that they have a limited capability. I don't think
저는 북한의 그런 능력에 한계가 있는 것으로 볼 겁니다. 아직 완전한 역량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합니다. 북한은 열병식에서 ICBM 이동식 발사대 16개를 공개했는데 이것은 작은 능력이지 엄청난 능력이 아닙니다. 미국은 지상발사 요격미사일을 비롯해 북한의 현재 위협에 대응할 역량을 갖췄습니다. 따라서 지금으로선 제한적 위협이라고 하겠습니다. 물론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어떤 나라든 미국에 도달할 핵무기를 가졌다면 물론 우리는 심각하게 여깁니다. 하지만 미국은 북한의 현재 기술 수준에 과잉 대응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미국 도시들이 북한의 핵 보복 공격에 노출될 가능성이 확장 억제에 영향을 주지는 않을까요?
You know, I think you have to remember something, and maybe your viewers need to remember.
진행자와 시청자 모두 기억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미국은 1960년대부터 외세 핵 공격 위협을 겪어왔습니다. 1960년대 초 소련은 미국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300개 이상의 핵무기를 ICBM 저장고에 갖고 있었죠. 핵전쟁이 실제로 터질 수 있는 매우 긴장된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중국도 예전부터 ICBM으로 미국을 타격할 능력이 있었죠. 한 중국 장성인 LA와 베이징을 맞바꿀 준비가 됐냐고 위협하기도 했습니다. 따라서 이것은 새로운 문제가 아닙니다. 미국이 늘 갖고 있던 문제입니다. 따라서 미국 도시에 대한 핵 위협이 확장 억제를 변경시키진 않을 겁니다. 우리는 소련과 중국의 위협에 직면했을 때도 이스라엘과 여러 동맹의 확장 억제를 제공했습니다.
벤 디펜 부차관보님, 북한 핵과 미사일 기술이 어떤 지점에 도달하면 미국이 확장 억제 제공을 망설이거나 꺼리는 상황이 될까요? 미국의 공약 차원이 아니라 북한의 기술적 측면에서요.
Given the, you know, long-standing Cold War history precedent where Russia had
냉전 시절 소련이 미국과 핵 균형 상태였고 심지어 1980년대에는 미국 핵 역량보다 우위라는 주장도 있었지만 미국의 억지력과 신뢰성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소련이 나토를 공격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북한의 경우엔 지금 제기하신 역량은커녕 옛 소련 정도의 능력에 근접하는 것은 상상할 수도 없습니다.
와일더 보좌관님, 미국은 확장 억제 수단 운용 연습을 한 뒤 북한이 미국이나 동맹의 핵을 사용하면 정권이 끝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전쟁을 촉발하지 않고도 북한 지도부를 제거할 군사력을 가졌다는 자신감일까요? 1994년 빌 클린턴 정부가 영변 핵시설에 대한 외과 수술식 타격을 고려했는데 이젠 정밀 타격이 더욱 가능해졌나요?
Well, if I were the North Korean leadership, I would be very worried about this and take it very seriously.
제가 북한 지도자라면 그런 가능성을 매우 걱정하고 상당히 심각하게 받아들일 겁니다. 제가 매우 자랑스러워하는 CIA와 미국 정부는 지난 여름 아프가니스탄 카불에 은신 중이던 알카에다 숙의 알자와히리 제거 역량을 보여줬습니다. 우리는 그를 추적해 거주지를 파악했습니다. 그가 매일 현관에 앉아 신문을 읽는 것도 알게 됐고요. 이때는 미군이 이미 아프간에서 완전히 철수한 뒤였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원격으로 모든 작전을 벌여야 했는데 7월 말 바이든 대통령은 CIA의 작전을 승인했습니다. 우리는 헬파이어 미사일 두 대로 그를 즉각 사살했습니다. 매우 인상 깊었던 건 공습 당시 집에 있던 그의 가족은 아무도 다치지 않았다는 겁니다. CIA와 미국이 갖춘 놀라운 능력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제가 김정은이라면 미국이 참수 공격을 할 수 있다고 말할 때 매우 걱정할 겁니다. 우리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는데 저는 한 가지만 얘기했습니다. 우리의 무기고엔 다른 도구들도 많습니다. 이것은 매우 현실적인 가능성입니다. 김정은이 핵무기를 사용하면 북한의 재앙이 뒤따를 겁니다.
벤 디펜 보좌관보님, 북한이 재진입 기술을 갖추면 미국 본토에 대한 위협 수준이 훨씬 높아지는데요. 하지만 ICBM 재진입 기술이 없어도 잠수함으로 미국 연안에 접근해 탄도미사일을 쏠 경우에도 큰 위협이 되는데요.
In a practical way, no, not right now. I mean, first of all, as far as we know, North Korea only has a single...
지금 당장은 행동으로 옮길 수 없습니다. 북한은 미사일 발사를 위한 시험용 잠수함을 단 한 척 갖고 있습니다. 작전용 미사일 잠수함으로 보이는 것을 건조하는 장면을 공개했지만요. 그 잠수함은 아직도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북한은 또 새롭고 다양한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들을 공개합니다. 하지만 가장 최근엔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을 시험 발사한 어떤 증거도 없습니다. 북한의 SLBM 역량은 아주 초보적 수준입니다. 또 이건 군사력의 합리적 운용 방식도 아니고요. 북한이 갖고 있는 잠수함은 연합군 대잠전의 탐지와 파괴에 매우 취약할 것입니다. 게다가 북한에서 점점 멀어지고 미국에 가까워질수록 잠수함은 더 취약해집니다. 북한으로선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에 많은 시간과 노력을 들이기보다 지상 발사용 이동식 ICBM을 배치하는 게 훨씬 더 합리적입니다. 비용 면에서도 효율적입니다. 잠수함 건조와 운용엔 많은 비용이 드니까요. 북한은 많은 잠수함을 필요로 할 텐데 다시 말하지만 모두 공격에 매우 취약합니다.
와일더 보좌관님도 그렇게 보십니까?
I think you have to understand that with ballistic missile submarines. You have to get them very
탄도 미사일을 탑재한 잠수함으로 미국에 몰래 다가가기 위해선 소음을 없애야 합니다. 북한이 과연 그런 기술을 갖췄는지 의심스럽습니다. 심지어 중국도 소음 제거 기술 확보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따라서 미국 해안 근처까지 다가오기 훨씬 전에 북한 잠수함을 탐지할 겁니다.
와일더 보좌관님, 정부에 계실 때 중국에서 북한으로 미사일과 부품이 대거 유입되는 정황을 포착하셨습니까?
I don't think we can say we detected large-scale activities by the Chinese.
중국의 대규모 밀반출을 탐지했다고 말할 순 없지만 중국 군수기업들은 비밀리에 그런 일을 매우 잘합니다. 중국 기업들이 어느 정도나 이전했는지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중국은 미사일과 미사일 기술을 이전한 전례가 있고 우리는 중국과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시도했죠. 과거에 일부 성과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1980년대 초 설립된 중국의 폴리테크놀로지 같은 기업들은 매우 공격적으로 무기를 판매합니다. 따라서 북한 미사일에서 중국 기술을 발견해도 놀랄 게 없습니다.
벤 디펜 보좌관님, 어떻게 보십니까?
Well, I mean, one of the big unknowns about the North Korean missile program in general is
북한 미사일 프로그램에 대해 잘 알려지지 않은 부분은 언제 누구로부터 어떤 지원을 받았는지입니다. 북한 미사일을 보면 외국의 다양한 노하우와 기술로부터 도움을 받은 게 매우 분명합니다. 전통적으로 중국은 미사일 관련 수출 통제를 잘 지키지 않았죠. 북한을 비롯한 확산국들이 중국에서 미사일 관련 기술을 입수하는 건 불안할 정도로 쉽습니다. 와일더 전 보좌관 말처럼 미국은 오랫동안 중국과 이 문제를 다뤘지만 해결하는 데 한계가 있었습니다. 게다가 중국 정부가 이런 기술 이전을 어느 정도나 아는지 혹은 심지어 장려하는 건 아닌지에 대해서도 모릅니다. 중국은 분명히 무기 이전을 막는 데 우선순위를 두거나 자원을 투입하지 않았습니다. 애초에 자신들이 지지한 안보리 결의안에 따라 마땅히 취했어야 할 조치입니다. 분명히 심각한 문제지만 우리는 문제의 전모를 알지 못합니다.
벤 디펜 부차관보님,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에서 기술이 이전된 흔적이 있나요? 북한이 ICBM과 고체 연료 기술을 통째로 수입했다는 주장도 나오는데요.
I think that latter is highly unlikely. I think people underestimate the capabilities of the North Koreans.
통째로 수입했을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봅니다. 사람들이 북한의 능력을 과소평가하는데요. 2020년대 기준에서 보면 이 기술은 사실 꽤 구식이라는 사실을 잊은 것 같습니다. 이미 오랫동안 존재해왔고 널리 잘 알려진 기술이죠. 그래도 북한 미사일에 러시아의 노하우가 상당히 많이 들어간 건 분명합니다. 북한의 고체 연료 추진 단거리 미사일들에서 러시아 기술을 확인할 수 있죠. 일부 액체 연료 엔진에서도 확인되고요. 분명히 중요한 기술이 투입됐지만 정확히 언제, 누가, 무엇을 제공했는지는 모릅니다. 또한 북한은 그럴 능력이 없고 그저 미사일을 통째로 수입해 이름만 바꾼다는 가설도 믿을 수 없습니다.
와일더 보좌관님, 영내 위협 구조로 한국에선 자체 핵무장 논의가 활발하고 그보다는 덜하지만 일본에서도 비슷한 토론이 있습니다. 손자병법의 나라 중국이 일본, 한국, 호주의 자체 핵무장 가능성을 이미 생각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I do think that is distinctly on the mind of the Chinese. I think the Chinese
중국인들이 분명히 그 부분을 고려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본의 토마호크 장거리 순항 미사일 구입에 대해서도 중국이 매우 우려하고 있습니다. 방어적 태세에서 조금 더 공격적 태세로 움직이는데 일본이 그 길을 가는 것인지 중국은 우려해야 합니다. 미중 관계가 개선되면 중국과 논의해야 할 주제입니다. 중국이 동북아에서 핵군비 경쟁을 원하지 않는다고 저는 굳게 믿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그렇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 게 중국의 이익에 부합하고 따라서 중국은 북한 문제 해결을 도와야 합니다.
따라서 한국 핵무장 논의가 중국과 북한을 압박하는 효과가 있지 않을까요?
Absolutely. I think that the Chinese need to understand that public
전적으로 그렇습니다. 여론이 그런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중국은 알아야 합니다. 핵무장의 길을 가기 꺼려하는 일본과 한국 정부가 가령 이스라엘 방식을 고려할 수도 있습니다. 핵 프로그램을 드러내지 않은 채 역량을 확보하고 반드시 배치하진 않더라도 기반 시설을 구축하는 것이죠. 이것은 미래에 진짜 가능한 일입니다. 특히 우리가 논의한 대로 미국의 확장 억제가 이전만큼 실행 가능한 대안이 될 수 없다는 우려가 생긴다면 말이죠. 이것은 매우 중요한 문제이며 미국 정부가 중국에 진지하게 제기해야 할 문제라고 봅니다.
지금까지 데니스 와일더 전 보좌관과 반 벤 디펜 전 부차관보의 대담을 들으셨습니다. 한국과 북한이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반론의 재반론을 이어가며 격한 설전을 벌였습니다. 북한은 자국에 대한 인권 제기가 정치적 목적을 위한 것이라고 반발했고 한국은 북한이 국제사회의 인권 지적을 경청하고 문제 해결에 협력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조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세계 각국의 인권 문제를 논의하는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북한의 인권 문제를 놓고 한국과 북한이 날선 공방을 벌였습니다. 방광역 제네바 주재 북한 대표부 차석 대사는 3일 52차 유엔 인권이사회 고위급 회기 5일째 회의에서 발언권을 얻어 국제사회의 북한 인권 문제 제기를 강하게 비난했습니다.
The DPRK delegation would like to exercise right to reply the allegations by Australia, Japan.
방 차석 대사는 북한 대표단은 고위급 회의에서 제기된 호주와 일본, 한국의 주장에 대해 반론권을 행사하고자 한다며 북한에 대한 주장은 오만하고 비열한 목적을 위한 정치적 동기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이는 존재하지 않는 인권 문제를 날조함으로써 북한의 이미지를 실추시키려는 불법 행위라고 비난했습니다. 그러면서 호주나 유럽 등 서방국 가운데 증오 범죄와 인신매매 등의 인권 문제가 없는 나라는 없으며 일본은 과거 20만 명의 여성을 성노예로 삼고도 반인도적 범죄에 대해 반성하거나 보상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한국을 거론하면서 국제인권법에 반하는 국가보안법과 기타 노동법을 유지하고 성착취와 강제노동, 북한 주민에 대한 해외 납치 등을 벌이는 등 조직적이고 광범위한 인권 침해가 수십 년간 벌어진 데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한국 정부는 곧바로 반론권을 행사하며 북한의 주장을 적극 반박했습니다. 윤성미 제네바 주재 한국대표부 차석대사는 북한이 납치했다고 주장한 탈북민들은 스스로의 의지로 한국행을 결정해 한국 국민으로 살고 있으며 북한 인권법은 북한의 열악한 인권 상황에 대한 국제사회의 깊은 우려를 바탕으로 제정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국가보안법은 북한의 지속적인 안보 위협을 감안할 때 한국의 자유, 민주, 질서, 수호를 위해 필요한 것이라면서 북한이 이 같은 근거 없는 비난을 중단하고 자국 내에서 조직적이고 광범위하며 중대한 인권 침해가 지속되고 있다는 국제사회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일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습니다.
My delegation calls on the DPRK to stop making such groundless accusations and to hear the voice of the international community that the systematic.
또한 이와 관련해 북한에서 그중 일부는 반인도 범죄에 해당할 수도 있는 인권 침해에 대한 책임 규명에 여전히 진전이 없다고 시사한 지난해 9월 공개된 UN 사무총장의 북한 인권 보고서 내용을 상기하고자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이 주민들의 생계를 완전히 무시한 채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에 집착하는 대신 주민들의 인권 증진을 위해 유엔 인권기구를 포함한 국제사회와 협력할 것을 거듭 촉구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한국의 이 같은 반박에 북한은 재반론권을 요청해 한국이 대북전단 풍선을 통해 북한에 의도적으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를 퍼뜨렸다고 주장했습니다.
Despite the warning of the DPRK, the South Korean authority ignores and encourages maneuvers to scatter hundreds of
thousands. 북한의 방광역 차석 대사는 한국 당국은 우리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 위험이 있는 수십만 장의 전단과 더러운 것들을 풍선으로 유포하는 것을 묵인하고 부추겼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전 세계가 악성 바이러스와 길고 힘든 투쟁을 벌이고 있는 상황에서 이러한 바이러스를 의도적으로 퍼뜨리거나 이를 용인하는 것은 분명한 반인도 범죄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한국대표부의 윤성미 차석대사는 다시 반론권을 얻어 한국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퍼뜨렸다는 북한의 주장에 강한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My delegation would like to reaffirm that such claim is simply not true and has no scientific basis.
윤 차석 대사는 우리 대표단은 북한의 그러한 주장이 사실이 아니며 과학적 근거가 없다는 것을 재확인하고 싶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북한이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 원인을 전단 탓으로 돌리는 것은 부적절하며 유감스러운 일이라면서 우리는 북한이 근거 없는 비난을 하는 대신 국제사회의 협력 제안에 호응해 주민들의 건강과 복지를 위한 책임 있는 행동을 취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우리는 북한이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을 더욱 발전시키는 대신 국제사회와 긴밀히 협력해 주민들의 인권 증진을 위한 진지한 접근법을 취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전임 정부에서 유엔 등 국제무대에서 북한 문제와 관련해 소극적으로 대응했던 한국이 최근 북한의 일방적 주장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하면서 과거와는 확연히 다른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앞서 지난달 21일 뉴욕 유엔 본부에서 열린 유엔 헌장에 관한 특별위원회 회의에서도 한국 대표는 유엔 사령부 해체와 미한 연합훈련 반대를 외친 북한 대표에 대해 터무니없는 주장이라고 즉각 맞받아쳤습니다. 매년 2월 같은 회의에서 북한이 늘 해왔던 주장에 대해 최근 몇 년간의 한국 정부 대응 방식과는 완전히 다른 거친 설전을 이어간 것입니다. 이 같은 반론에 북한 측은 반박권을 사용해 맞섰지만 한국 대표는 물러서지 않고 북한의 반박권에 재반박권을 행사하며 끝까지 북한과 공방을 벌인 바 있습니다. 이 같은 한국의 변화는 77차 유엔 총회가 공식 개회한 지난해 8월부터 두드러졌으며 이후 한국과 북한은 유엔 총회 공식 회의장과 군축 문제를 다루는 제1위원회, 제네바 군축회의 등에서 여러 차례 설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VOA 뉴스 조상진입니다.
북한이 위성 운반 로켓용 대출력 엔진 개발에 성공했다고 주장하면서 자신들의 우주 개발의 정당성을 강조했습니다. 다음 달로 예고한 첫 군 정찰 위성 발사의 명분을 쌓으려는 의도라는 관측입니다. 서울에서 김한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 국가우주개발국 박경수 부국장은 6일 보도된 관영 조선중앙통신과의 회견에서 인공지구 위성의 다기능화, 고성능화를 실현하고 그 믿음성을 제고하기 위한 사업에서 부단한 진전이 이룩되고 있다며 운반 로켓용 배출력 발동기 개발에 성공해 각종 위성들을 해당한 궤도에 쏘아올릴 수 있는 확고한 담보가 마련됐다고 밝혔습니다. 박 부국장은 북한을 인공지구위성 제작과 발사국이라며 국가의 통일적인 지도 밑에 우주개발 사업이 힘있게 추진돼 왔고 괄목할 만한 성과들이 계속 확대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우주과학기술 성과들을 농업과 수산, 기상관측, 통신, 자원탐사, 국토관리와 재해방지를 비롯한 여러 부문에 도입할 것이라며 평화적 이용을 에둘러 밝히고 우주탐사와 이용과 관련한 국제우주조약의 당사국 그리고 우주발사체와 관련한 등록협약 당사국으로서 북한의 우주활동이 국제법적으로 담보되어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박 부국장의 이번 회견은 국제우주조약 가입 14주년을 맞아 이루어진 것으로 해당 내용은 북한 대내 매체인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에도 실렸습니다. 앞서 국가우주개발국은 올해 4월까지 군사정찰위성 1호기의 준비를 끝낼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지난해 연말 노동당 전원회의에서도 마감 단계에서 추진하고 있는 정찰위성과 운반 발사체 준비 사업을 빈틈없이 내밀어 최단 기간 내 첫 군사위성을 발사할 것이라고 밝혀 다음 달 중 군 정찰위성 발사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민간 연구기관인 한국국방안보포럼 신종우 사무국장은 북한이 첫 군 정찰위성 발사를 앞두고 우주 개발 권리를 주장하면서 전략 도발의 명분을 쌓고 정당화하는 메시지를 보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이 어떻게든 위성 발사체를 쏘아올릴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들이 발사가 예정되어 있는 우주 발사체가 ICBM 같은 탄도미사일이 아니고 평화적 개발의 목적 위성이다. 이렇게 합리화를 좀 시키는 거죠.
국가우주개발국은 우주발사체와 인공위성 개발과 발사 등 우주개발 계획의 작성과 실행, 사업 감독 그리고 통제를 담당하는 중앙지도기관으로 김정은 국무위원장 집권 후인 2013년 4월 1일 설립되었습니다. 아산정책연구원 양옥 박사는 북한이 군 정찰위성 발사를 계기로 이를 김 위원장의 치적으로 선전하기 위한 대대적 이벤트를 벌일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김정은이 미사일을 뛰어넘어서 우주에까지 성과를 이뤘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라도 4월 내에 대대적인 이벤트를 펼칠 가능성이 있습니다. 군사 이외에 성과가 없는 김정은으로서는 이 인공위성 발사까지도 최대한 활용해서 자신의 치적으로 포장을 해야 되는 입장인 것입니다.
북한은 지난해 군 정찰위성 관련 중요 시험과 고체 연료를 활용한 새로운 엔진 시험 등 각종 시험을 진행하며 위성 개발을 진행해왔습니다. 박 부국장의 주장은 대규모 미한연합훈련인 자유의 방패 실시를 일주일 앞둔 시점에 이루어진 겁니다. 한국정부 산하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 조한범 박사는 북한이 기자회견을 통해 핵 위협에 대응한 미한의 군사적 압박에 군 정찰위성 발사를 맞대응 카드로 고려하고 있음을 내비친 것으로 해석했습니다.
한미도 이번에는 강경 대응을 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북한으로서 재래식 도발에는 상당히 한계가 있을 거예요. 그렇게 본다 그러면 미국과 그다음에 한미연합훈련에 대한 가장 현실적인 대안은 ICBM의 정상각도 발사 혹은 고체 엔진을 사용한 군사용 정찰위성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한편 김성경 북한 외무성 국제기구 담당 부상은 5일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발표한 담화에서 유엔과 국제사회는 한반도 지역 정세를 극도로 가열시키며 대결 수위를 무책임하게 끌어올리는 미국과 한국의 합동 군사연습을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 요구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미국과 한국은 지난 3일 B-1B 전략폭격기 전개에 이어 3일 만인 6일 미국 B-52H 전략폭격기의 한반도 전개하에 연합 공중훈련을 실시했다고 한국 국방부가 밝혔습니다. 한국 측에선 F-15K, KF-16 전투기가 참여했고 훈련은 서해상공에서 진행됐습니다. 핵무기를 탑재할 수 있는 B-52H의 한반도 전개는 지난해 12월 이후 약 3개월 만입니다. 국방부는 이번 훈련에 대해 2023년 전반기 연합연습 개시에 맞춰 시행돼 그 의미를 더하고 있다며 특히 B-52H의 한반도 전개는 고도화되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을 억제 대응하기 위한 동맹의 결정적이고 압도적인 능력과 태세를 보여준다고 설명했습니다. 국방부는 또 미한 간 긴밀한 협의를 통한 적시적이고 조율된 미 전략 자산의 전개임과 동시에 빈도와 강도 측면에서 앞으로 더욱 많은 미국 전략 자산의 한반도 전개를 보게 될 것이라는 미국의 약속 이행이라고 평가된다고 밝혔습니다. 미한일 3국이 북한뿐 아니라 중국 억제에 초점을 맞춘 군사 공조를 확대해야 한다고 민주당의 마크 타카노 하원 의원이 밝혔습니다. 지난달 말 미 의원 대표단을 이끌고 일본, 한국을 방문했던 타카노 의원은 이일 BOA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3국 간 군사적 협력이 매우 제한적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일본계 미국인인 타카노 의원은 또 미한일 동맹의 확대와 심화가 필요하다며 이를 위해서는 한일 관계 개선이 핵심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미국 의회에서 아시아계로는 처음으로 성소수자라는 사실을 공개한 인물로도 유명한 타카노 의원을 이조은 기자가 인터뷰했습니다.
최근 서울에서 열린 미한일 의원회의에서 동북아 안보 문제가 논의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사안들이 다뤄졌나요?
Just speaking generally because I don't want to violate some of the confidentiality of the meetings, but
회의의 비밀 보호 규정 때문에 일반적으로만 말하자면 우리는 세 나라가 더 가까워질 필요성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미한일 3국 관계는 더 확대되고 심화될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미국이 세 나라 간 군사적 상호 운용성이 현재보다 더 확대되길 바라고 있다고 봅니다. 정보 공유 등 어느 수준에서는 이미 협력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미국은 더 강력한 3국 동맹을 원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더 나은 관계가 필요한데 한일 관계 개선이 정말 핵심입니다. 한일 관계에는 수십 년에 걸쳐 힘든 시기들이 있었습니다. 저는 미한일 의원회의에 수년간 참여해왔습니다. 올해는 한일 관계가 눈에 띄게 개선된 것을 봤습니다. 지난번 대면 회의 때 일본 자민당 의원들은 참여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회의에 오지 않은 겁니다. 하지만 이번 회의에는 참석했습니다. 저는 일본 정부가 정말로 한국과 함께 다음 단계로 나아가고 싶다는 열망이 있다는 것을 감지했습니다. 한일 관계가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양국 모두의 큰 정치적 용기가 필요할 것입니다.
한일 관계 문제가 미한일 3국 공조에는 구체적으로 어떤 지장을 주고 있습니까?
With regard to the Korean, Japanese, and the Americans militarily operating and cooperating, it's more limited.
현재 미한일 3국 간 군사적 운용과 협력은 사실 매우 제한적입니다. 3국 군사 공조가 아예 존재하지 않는다고 할 순 없습니다. 정보를 공유하고 있고 함께하는 것들이 있긴 하지만 대부분 북한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미국 입장에서는 중국이 타이완 해협에 가하는 위협에 대한 인식이 커졌으면 합니다. 중국이 영내에서 한국, 일본과의 경제에 대한 시험을 늘리고 있는데 중국의 이런 행동에 대해 어느 정도 억지가 필요하다는 인식이 확대돼야 합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일본에 비해 한국이 미국과 더 의견을 달리한다고 생각합니다. 한국 나름의 복잡한 상황 때문입니다. 진보 성향의 민주당 소속인 저는 한국의 그런 입장을 존중합니다만 중국이 위험을 가하는 방식에 대해 더 신경을 쓸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한국의 보수 정부가 타이완 해협에서 항해의 자유 보호가 중요한 문제라는 점을 공식화했다고 들었습니다. 한국 정부의 공식적인 정책이라는 측면에서 새로운 것이죠. 북한뿐 아니라 중국에도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는 것을 한국도 인식하고 있다는 뜻이라고 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최근 3.1절 기념사에서 일본을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파트너로 묘사하기도 했는데요. 한국은 새 정부 출범 이후 일본보다는 확실히 더 적극적인 관계 개선 의지를 표명하고 있습니다.
But I have to say, being an observer, you know, in America, and somebody who has extensive
미국의 한 관찰자로서 그리고 미국의 한인들과 광범위한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으로서 저는 일본이 역사에 대한 속죄에 큰 책임을 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본의 일부 지도자들은 한국 및 태평양 지역의 다른 나라들을 불필요하게 적대시했던 적이 있습니다. 물론 한국 정치인들이 그런 기회를 이용했던 적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위안부 문제와 관련한 일본의 일부 행동과 일부 일본인들이 지나치게 행동한 방식에 확실히 불만이었습니다.
미한일 의원회의가 한일 관계 개선에는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Before the pandemic, I was in a meeting where the Koreans and the Japanese.
팬데믹 이전에 참여했던 미한일 의원회의에서는 한일 간 매우 격한 대화들이 오갔습니다. 그런데 이번 회의는 정말 솔직했고 생산적이었습니다. 의원들, 특히 다른 정당 소속의 의원들과 직접적인 대화를 나누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일본과 한국 사이의 역학이 개선될 것이라는 희망이 그 어느 때보다 큽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은 일본의 정책을 극적으로 변화시켰습니다. 한국 양당의 사고방식도 바꿔놨습니다. 한국의 많은 정책 이반자들도 세상이 변했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은 일본과 한국 의원들이 반감을 낮추고 새로운 차원의 협력을 시도하는 동기라고 생각합니다.
미국 의원으로서 그리고 일본계 미 의원으로서 한일 관계 개선에 어떤 역할을 하길 원하십니까?
But my role is not to take sides necessarily.
제 역할은 편을 드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미국에서 일본인과 한국인 사이에 항상 구별이 있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일본 측에 알리는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일본인과 한국인은 미국인들이 보기에 매우 비슷해 보인다는 것을 말이죠. 그리고 어떤 차별적인 일이나 인종차별적인 사건이 일어날 때 미국 내 일본계와 한국계는 종종 하나로 간주한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저는 한국과 일본 사이 소통을 원활하게 해주는 역할을 하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언급하고 싶습니다. 이번 일본 방문에서 주목할 만한 것은 성소수자 평등 문제에 대한 일본 내 여론과 관심 수준이었습니다. 일본 정부와 여론은 이 문제에 한국보다 훨씬 더 적극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한국 방문 중 한국에 있는 동성애자 친구를 만났는데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만약 일본이 성소수자 보호 확대에 나선다면 한국도 그렇게 하길 원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네, 지금까지 민주당의 마크 타카노 하원 의원으로부터 한일 관계와 또 미한일 3국 공조에 대한 견해를 들어봤습니다. 인터뷰에 이조은 기자였습니다. 기상청 제공 자세한 날씨 정보입니다. 오늘 북한 가끔 구름 많이 끼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영하 5도에서 7도, 낮 최고 기온 9도에서 18도가 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북부 0.5에서 1.5m, 서해 북부 0.5에서 1m로 일겠습니다. 계속해서 지역별 날씨입니다. 먼저 평안 남북도 오전 구름 많이 끼겠고 오후에는 맑겠습니다. 평양 아침 최저 기온 3도, 낮 최고 기온 16도, 남포 아침 최저 3도, 낮 17도, 신의주 아침 3도, 낮 13도 기온 분포 보이겠습니다. 자강도 오전 오후 맑겠습니다. 중강 아침 최저 기온은 영하 3도, 낮 최고 기온 17도, 강계 아침 1도, 낮 17도, 희천 아침 1도, 낮 16도로 예상됩니다. 황해도 오전 오후 맑겠습니다. 해주 아침 최저 기온은 4도, 낮 12도, 사리원 아침 3도, 낮 16도, 신계 아침 3도, 낮 15도 기온 분포 보이겠습니다. 강원도 오전 오후 역시 맑겠습니다. 원산 아침 5도, 낮 16도, 장전 아침 7도, 낮 15도, 평강 아침 영하 1도, 낮 14도로 예상되고요. 함경 남북도는 오전엔 맑겠지만 오후부터는 구름이 많이 끼겠습니다. 장진 아침 영하 4도, 낮 14도, 청진 아침 2도, 낮 12도, 김책 아침 3도, 낮 13도 기온 보이겠습니다. 양강도는 오전 오후 맑겠습니다. 해산 아침 영하 3도, 낮 16도, 김영권 아침 영하 4도, 낮 15도, 삼지연 아침 영하 5도, 낮 9도로 예상됩니다. 해상 동해는 오전 오후 맑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북부 0.5에서 1.5m, 서해는 오전 오후 맑겠습니다. 바다의 물결 서해 북부 0.5에서 1.5m로 일겠습니다. 3월 7일 화요일 BOA 아침 방송 순서 모두 들으셨습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과 세계 뉴스 이어집니다. 미국의 수도 워싱턴 DC에서 보내드린 BOA 방송의 워싱턴 뉴스 광장. 지금까지 진행의 안수영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입니다.
지난 2월 6일 규모 7.8의 강진이 터키와 시리아에서 발생해 지금까지 2만 명 이상이 숨지고 수만 명이 다쳤습니다. 지진은 사람들이 침대에서 자고 있는 이른 아침에 발생했습니다. 그 결과 많은 사람들이 무너진 집의 잔해 속에 깔리게 됐습니다. 구호단체들은 생존자를 구하기 위해 필사적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현재 물과 통신, 전기가 부족할 뿐만 아니라 눈과 추운 날씨가 구호활동을 방해하고 있습니다. 터키 정부와 구호단체인 하얀 헬멧, 언론 등에 따르면 시리아와 터키에서 거의 7만 명이 다쳤습니다. 레제프 에르도안 터키 대통령은 이날 오스마니아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지진으로 건물 6,444채가 붕괴됐다고 밝혔습니다. 터키에서는 24개국 이상의 구호팀이 현지 응급요원들의 구조와 복구작업을 돕고 있습니다. 시리아의 지진 피해자를 돕는 것은 한층 더 어렵습니다. 시리아 정권이 구호활동을 제한하기 때문입니다. 유엔이 터키에서 시리아 북서부로 원조를 제공하는 데 사용하는 유일한 국경 통로는 지진 이후 일시적으로 폐쇄돼 구호활동을 방해했습니다. 2월 9일 지진 이후 처음으로 유엔 구호팀이 터키에서 시리아 북서부로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은 최근 기자회견에서 터키와 시리아에서 발생한 충격적이고 놀라운 인명 손실에 대해 애도를 표했습니다.
We, I think, along with people around the world, are mourning those who've been lost.
블링컨 국무장관은 우리는 전 세계 사람들과 함께 희생자에 대해 애도하며 또 사랑하는 사람들을 잃은 사람들과 마음을 함께한다고 말했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미국의 지원과 관련해 다음과 같이 설명했습니다.
So far, we have deployed more than 150 search and rescue personnel to Turkey. We have U.S. helicopters that are helping.
블링컨 장관은 지금까지 150명 이상의 수색 구조 인력을 터키에 배치했다며, 우리는 접근하기 어려운 지역에 도달할 수 있는 미군 헬리콥터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시리아에는 우리가 수년 동안 자금을 지원해온 하얀 헬멧과 같은 민간 구조대가 있다며 그들은 지진 발생 이후 생명을 구하는 데 도움을 줬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블링컨 장관은 양국의 숙련된 응급구호관리자, 위험물질기술자, 엔지니어와 보급, 구급대원, 계획자, 기타 사람들과 약 17만 파운드의 특수 도구 및 장비를 배치했다고 말했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우리는 앞으로 며칠, 몇 주, 또 몇 달 동안 이러한 지진 피해자들을 돕기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한 논평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의견 있으신 분은 편지나 팩스, 전자메일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주소는 Voice of America, 약자로 VOA를 쓰신 뒤 Korean Service, 주소 330 Independence Avenue, SW, Washington DC 20237 USA입니다. 전자메일은 korean@voanews.com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다양한 세계 소식부터 신속하고 정확한 한반도 뉴스까지 VOA 방송이 청취자 여러분께 더욱 가까이 다가갑니다. 휴대전화가 있으십니까? 휴대전화 모바일 사이트로 간편하게 접속하실 수 있습니다. VOA 방송 모바일 사이트 www.voakorea.com 방송에서는 접할 수 없었던 영상 뉴스와 인터뷰도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궁금했던 소식들 이제 VOA 방송 모바일 사이트를 통해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세계뉴스입니다. 추거정 타이완 국방부장이 6일 중국군이 올해 타이완 영토 인근 지역에 진입할 가능성에 대해 경고했습니다. 추 부장은 이날 의회에 출석한 자리에서 중국군이 올해 타이완 영토 인근 지역에 돌발적으로 진입해 타이완 해안에서 12해리 거리의 영해안에 접근할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추 부장의 발언은 중국 군용기가 최근 몇 년간 거의 매일같이 타이완 방공식별구역에 진입하는 등 타이완 해협에서 중국군의 군사활동이 활발해진 가운데 나왔습니다. 추 부장은 중국군이 미국과 타이완의 군사교류 강화를 이유로 타이완 영공과 영해 인근 지역에 진입할 구실을 찾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올해 구체적으로 이런 발언을 하는 것은 중국군이 그런 준비를 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면서 예견하건대 그들은 필요하다면 무력을 사용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추 부장은 또 미국이 타이완에 일부 군사 장비를 배치할 계획이 있는지 묻는 의원의 질문에 논의가 진행 중이라면서도 구체적인 언급은 피했습니다. 한편 마오닝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중국은 주권과 영토 보전을 위해 확고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현대식 사회주의 국가 건설을 위한 과학기술 자립과 양질의 발전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시 주석은 중국 공산당 전인대 개막일인 5일 장수성 대표단의 법안 심의회의에 참석해 이같이 강조하면서 새로운 발전 철학을 모든 면에서 완전하고 충실하게 적용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효과적인 품질 향상과 경제 발전의 양적 확대를 더욱 잘 조화시킬 것을 당부했습니다. 시 주석은 특히 과학기술에서 더 큰 자립과 힘을 얻기 위한 노력을 가속화하는 것이 중국을 위대한 현대식 사회주의 국가로 건설하는 핵심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리커창 총리는 이날 업무보고에서 중국은 평화와 평화적 발전을 위한 독립적인 외교 정책에 전념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중국은 국제사회와 협력해 글로벌 개발 구상과 안보 구상을 실행할 준비가 돼 있다며 지난 5년간 중국이 주요 20개국 정상회의와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 아펙회의 등에 참석해 모든 면에서 특색을 띤 주요국 외교를 수행한 점을 강조했습니다. 러시아 용병 기업인 바그너 그룹의 수장이 우크라이나 동부의 요충지인 바흐무트에서 탄약 부족으로 위기를 겪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바그너 그룹 설립자인 예브게니 프리고진 씨는 5일 자신의 텔레그램에서 탄약 공급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데 대해 현재 이유가 뭔지 파악하려 하고 있는 중이라며 단순히 관료주의 탓인가 아니면 배신인가라고 적었습니다. 프리고진 씨는 지난달에도 자신의 용병 그룹에 무기가 제대로 공급되지 않고 있다며 세르게이 쇼이구 러시아 국방장관과 군 장성들을 겨냥해 반역이라고 비난한 바 있습니다. 프리고진 씨는 지난 4일 텔레그램 영상에서 러시아 정부가 바그너 그룹을 패전의 희생양으로 삼으려 한다고 주장하면서 바그너가 현재 바흐무트에서 후퇴하면 전체 전선이 무너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볼로디미르 나자렌코 우크라이나 방위군 부사령관은 바흐무트 지역에서 후퇴 명령은 없었다며 어려운 상황에서도 방어가 유지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바흐무트와 그 주변 상황은 동부전선 전체에서와 마찬가지로 지옥과 같다고 말했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은 6일 아침 전황보고에서 전날 바흐무트 지역에서 총 95건의 러시아군 공격을 격퇴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 정부가 일본과 갈등을 빚어온 일제 식민지 시절 강제징용에 대한 배상금을 한국 정부 산하 재단을 통해 지불하겠다는 방침을 6일 발표했습니다. 박진 한국 외교부 장관은 이날 발표에서 행정안정부 산하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지원재단이 강제징용 피해자 유족 지원 및 피해 구제 일환으로 2018년 대법원이 확정 판결한 세 건의 원고에게 판결금을 지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동재단은 현재 계류 중인 강제징용 관련 여타 소송이 원고 승소로 확정될 경우 이에 대한 판결금도 원고에게 지급할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정부는 1965년 한일 국교 정상화 이래 구축되어 온 양국 간 긴밀한 우호 협력 관계를 바탕으로 앞으로 한일 관계를 미향지향적으로 보다 높은 차원으로 발전시켜 나가고자 하는 의지를 가지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한국 정부의 이날 발표에 대해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한일 관계를 좋은 기반으로 되돌려놓는 해결책을 환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도 이번 배상금 문제 해결을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VOA 세계뉴스 김지훈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VOA 아침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VOA 아침 방송은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2시간 동안 단파 7465, 9800, 9575 kHz로 보내드립니다. 그리고 매일 저녁 8시부터 자정까지 4시간 동안 보내드리는 저녁 방송은 중파 1188 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저녁 방송 중 밤 9시부터 10시까지는 단파 7465, 9490, 11570 kHz로 밤 10시부터 12시까지는 단파 9800, 9985, 11570 kHz로도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1시간 동안 중파 1566 kHz로 저희 VOA 방송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